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24일 밤 11시 55분경부터 25일 자정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론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한국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나폴리스함 방안은 지난 18일에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24일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유엔사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반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과 정전협정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를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월북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킹 이병이 구금 등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JSA 견학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점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개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나토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현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과 나토 간 교류에 주목한다며 일본이 영내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나토의 도발적인 발언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토 31개 회원국은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비회원국도 참가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나토 동지는 유엔 헌장 아래 허용된 집단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움직임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을 되찾았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점령당했던 영토의 약 50%를 이미 되찾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반격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격이 힘겹게 진행 중이며 향후 1, 2주 안에 끝나지는 않고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F-16 전투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핵심은 적절한 훈련과 유지 보수, 그리고 이를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존재하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주한 유엔 군사령부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다양한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기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담화를 낸 뒤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2발과 화살 2형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은 화살 1형과 화살 2형에 전술 핵탄두인 화산 32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 핵협의그룹이 출범하고 SSBN이 부산에 기항한 뒤 SRBM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또 쏜 것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지난 12일 발사했기 때문에 다른 미사일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NCG 출범과 함께 미국 SSBN의 기항에 따라가지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취약 시간에 발사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술과 충격 효과를 크게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린 데 대한 반발로도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전날인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국방상의 핵 사용 경고 담화가 말뿐이 아님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전략 원잠 배치가 소위 핵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박이 실존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이 화상 1형 또는 화살 2형이 맞다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사거리가 2,000km까지 나오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가 아닌 실전 훈련 차원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술 유도무기와 함께 수십 미터 초저고도의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쏘므로써 핵미사일 석거 속이 위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행할 전쟁 양상은 특정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수직 수평의 다차원적 공격, 그것도 이제 그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 되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서해상으로 쏜 데 대해선 중국과의 대미 공동전선 구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 SSBN의 부산 기항은 중국에게도 안보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지대함 미사일인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대내외 대미 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특히 다음 달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을 구실로 지난해 11월 미한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반발했던 만큼이나 거센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월북 미군의 생사와 소재 파악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21일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국가인 만큼 이런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 분명히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 자신과 한반도에 있는 3만 8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능력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지난 18일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른 것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은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이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해 전략 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우리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1일 BOA에 미한 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세 나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세 차관은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3국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3국 공조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24일 서울에서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한국 내 외신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communication has been initiated.
해리슨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 소통이 이루어진 사실이 유엔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킹 2등병 송환 협상의 본격적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2등병의 월북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2등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각종 기록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지역을 견학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적 가치와 위험 요소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22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JSA를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유엔사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 2등병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 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 월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24일 대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의 입항이 작전 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폴리스함 방안은 지난 18일에서 21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아나폴리스함은 대함전과 대잠수함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데 켄터키함과는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탑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바 있습니다. 오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전협정 70년 이후 남과 북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서로를 향한 총성과 폭격이 멈추자 한국과 북한은 각각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같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과 발전소, 철도 등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과 같은 남과 북,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완전한 실패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really put South Korea on the map as a great middle power. Whereas North Korea
한국 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달 한국의 대외 무역액은 1,073억 달러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각국의 다양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월 무역액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무역국인 중국은 6월 북한과의 교역액을 1억 8천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무역액 격차가 500배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부문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백, 수천 배 격차가 나는 지표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뜨고 내린 항공기는 2만 7천여 대, 탑승객 수는 458만 명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하루 한 대 수준의 여객기를 띄운 북한 순안공항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또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국내 총 생산 GDP는 1조 6,700억 달러, 통상 300에서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GDP는 이에 비하면 1.7% 수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3위 수준, 북한은 100위권 밖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apan put a lot of its wartime industry into Korea to escape the bombing.
브라운 교수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피해 전시산업 대부분을 한반도 북쪽, 즉 북한으로 옮겼다며 해방 전후 시점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고도로 산업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난한 농업지역이었고 북한은 산업화가 꽤 잘 된 곳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며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성장이 매우 빨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찌감치 이룬 산업화라는 경제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고 1970년대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973년 북한 대표단이 적십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당시 북측 대표는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보며 저 많은 차를 동원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말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차량 수는 2,500만 대, 한 가정당 한 대 이상 혹은 국민 2명 중 1명당 차량을 보유할 정도로 그때보다도 차량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상황은 의식주를 비롯한 삶의 질을 바꿔놓았습니다. 1970년 이후 한국에선 굶주리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오히려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지를 정도입니다. 매년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식량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북한과 대조적입니다.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도 정전협정 70년 이후 남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리아의 K를 딴 K-POP과 K-컬처 등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과 한국 출신 음악 그룹인 BTS와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했습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영화 기생충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에서 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한 그룹이며 오징어 게임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 밖에 여러 한국 출신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심지어 전 세계 영화와 음악 문화 중심지인 미국 할리우드에서까지 한국어로 된 영화와 노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21일 BOA에 과거 미국 미디어에 비춰지는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뭐 경제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문화적 파워도 이제 뭐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뭐 정치와 사회 이런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데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듣는 이유가 이제 뭐 북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들었다면은 요즘은 학생들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K-컬처,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관심 때문에 듣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북한도 전 세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주로 미사일이나 핵 개발과 같은 무거운 소식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한국과는 그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문화, 예술 분야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남다릅니다.
Results of the vote. Republic of Korea, 180.
한국은 지난 6월 6일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은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회원국이라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연계되고 주요 7개국 G7에 초청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an active member in the United Nations and multiple international.
이어 세계에서 10번째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1950년대 주요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공여국이 된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동반자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인권 옹호국가라고 맥스웰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촉발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압박 물결은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20개 이상의 나라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전격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일부 국가의 영공 통과와 착륙 불허로 취항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두 개 나라뿐입니다. 양국 국민이 누리는 민주주의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개국 중 16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구소련과 과거 중국, 동유럽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행한 중앙집권의 계획 경제체제를 채택했다며 이는 잘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경직됐으며 제약을 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adopted the sort of Soviet or Chinese styl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또한 이는 영양실조와 기아, 경제적 낙후, 기술 도입의 불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생각해보면 정말 비극이지만 이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마련된 정치체제에서 나온 고의적인 결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반면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와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를 구성했다며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 초기엔 다소 결함이 있었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남북 간의 차이를 만든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을 수정한 임시 규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북한 등의 개인 보호장비 제한 규정은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 보호 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추가 제한 조치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에 확정 고시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로 니트릴과 비닐 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 인공호흡기, 안면보호 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동맹이 아닌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장비와 기타 품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 및 기타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은 공중보호와 일반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획득을 제한하면 국내 관련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802조에 명시된 개인 보호장비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 품목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1 회계연도 사이에 국방부가 국내 사용 목적으로 체결한 평균 1,677건의 의료물품 계약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 보호장비,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공급업체와 품목, 재료,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상반기 최다 대중 수출품은 전체 수출액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 역시 가발의 주재료인 사람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대중국 가발 속눈썹 제품 수출액은 7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국 해건 총서가 20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410톤, 총 7,432만 달러어치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1억 3,500만 달러의 55%에 해당합니다.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가발 속눈썹 제품 수출로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가발 제조와 관련이 있는 머리카락이란 점입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575톤, 금액으로는 6,571만 달러어치의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했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총 1,810개 제품을 중국에서 사들였는데 이 중에서 머리카락은 전체 수입액 9억 2,052만 달러의 약 7.13%를 차지하며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수입액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단잎종 쌀보다 두 배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사람 머리카락을 다량으로 수입해 가발 혹은 속눈썹 완제품으로 수출했다는 건 북한과 중국이 역외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 거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는 OEM 무역이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 한반도가 70년이란 긴 세월을 전시도 평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한반도 정전체제가 왜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군 중장과 공산군 대표 남일 북한 인민군 대장이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11분에 걸쳐 정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를 기해 휴전선 일대에 포성이 멎었습니다. 3년 1개월간 계속된 6.25 한국전쟁이 멈춘 겁니다. 당시 정전협정에 미국과 북한, 중국은 서명했지만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정전협정을 연구해온 재성호 한국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에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다섯 명의 장군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옵저버전이었고
5개조 63항에 이르는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의 정지와 적대 행위의 완전한 정지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248km의 군사 분계선을 긋고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정전협정을 관리 감시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중감위도 만들었습니다. 군정위는 지난 70년간 6.25 같은 전면전을 방지하고 군사적 위기 상황에는 대화 채널로 활용돼 왔습니다. 문제는 정전협정이 상당 부분 와해됐다는 겁니다. 우선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가 됐습니다. 당초 비무장지대는 개인화기를 제외한 어떠한 무기도 반입할 수 없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중화기로 무장한 200여 개의 초소가 늘어서 있습니다. 정전을 감시 관리하는 군정위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유엔사령부는 수석 대표로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군정위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군정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1994년 9월 군정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정전협정 41조에 근거한 중감위도 해체됐습니다. 당초 중감위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1993년 4월 중감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철수했습니다. 이어 1995년 2월 폴란드 대표단도 철수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한국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는 일반인들은 정전협정이 와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2013년 3월 3차 핵실험 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70년 이상 계속되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몇 달간의 휴전을 목적으로 했던 정전협정이 70년을 지속된 가장 기이한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스 박사는 정전체제가 장기화된 것은 한국 전쟁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2차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끝났는데 한국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중단됐기 때문에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Military equality between the two sides as part of that armistice.
정전협정 이듬해 열린 제네바 회담 결렬과 그 이후 냉전으로 인해 정전체제가 장기화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재성호 교수입니다.
1954년에 제네바 정치회담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정전체제를 끝내려고 했는데 정치회담에서 보면 결국 미군 철수 문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그런 이후에 결국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고 또 새로운 체제는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냉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여러 시도와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이런 시도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 문제가 본격 부상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종전선언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순서와 시기 조건에서 한국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 같은 견해차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시각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당시 문 대통령이 견지했던 것으로 종전선언 같은 상징적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고 장기성을 요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정치적인 의지의 확인으로서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건 원래...
반면 보수적인 시각은 지금처럼 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별 의미가 없고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재성호 교수입니다.
종전선언을 맺어도 정전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론상 그렇고 현실 정치 세계에 있어서는 종전선언을 한번 맺어주면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 영향이라는 효과, 파급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그 선언 자체에 담고 있는 함의가 뭐냐. 전쟁이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선언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북한을 적대시하는 외국군이 여기 2만 8,500명이 주둔하냐 말이죠. 또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보다 대북 억제력이 중요하다는 미국의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올해만 세 건째인데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북한 선박은 유조선 아봉 1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헝천룽 홍콩이란 이름의 회사가 올해 5월 1일부터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헝천룽 홍콩은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또 회사 주소지 칸엔 헝천룽 홍콩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서성구역 창경 이동 소재 던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북한 회사인 던마린 매니지먼트사 소유의 북한 선박 아봉 1호가 5월부터 헝천룽 홍콩이란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최근 북한 당국이 아봉 1호를 새로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 회사인 대성시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시점 헝천룽 홍콩이 새로운 소유주로 GISIS에 보고됐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봉 1호도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천룽 홍콩은 소유한 선박이 아봉 1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란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4월엔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가 된 사례가 올해만 3건째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소유 사례와 관련한 BOE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량 톤수 2038톤인 아봉 1호는 2007년 12월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중국과 몽골, 시에라리온, 선적 미상 등을 거쳐 작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한편 BOA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중국 정부의 아봉 1호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 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안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29도, 남포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 아침 22도, 낮 기온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23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강계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31도. 희천 아침 23도,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해주 아침 24도, 낮 기온은 29도. 용현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기온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기겠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34도, 신포 아침 22도, 낮 기온 30도, 장지인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평강 아침 21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선봉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8도, 삼지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는 흐린 가운데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먼바다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은 70년 이상 지속된 세계 안보와 안정의 방벽으로 남아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나토가 분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생각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world, to democratic values we hold dear, to freedom itself.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미국이 나섰으며 나토가 나섰고 또 전 세계가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Since this war began, I stood with President Zelensky to declare to the world what I say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서 있었다며 나는 이 말을 전 세계에 다시 선언하기 위해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포함한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정당한 조건으로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Russia has shown thus far no interest in the diplomatic outcome. Putin still wrongly believes.
바이든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외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래 갈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그들의 땅, 그들의 나라, 그리고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시간이 지났지만 푸틴은 여전히 우리의 유지력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 사이의 확신과 단결이 깨질 것이라는 나쁜 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몰도바, 조지아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싸우는 모든 곳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결코 더 나은 내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하루나 1년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생 모든 시간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24일 밤 11시 55분경부터 25일 자정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론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한국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나폴리스함 방한은 지난 18일에서 21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24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인 크네세트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개혁안을 64대 0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 심사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임명한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연설에서 사법 제도를 고치고 정부와 의회가 빼앗긴 권력을 회복하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과정에 첫발을 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치감시단체와 중도 야당 지도자는 대법원에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개혁안 통과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고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치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투표가 최소한의 과반수로 통과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총 120명의 크네세트 의원 중 64명이 참석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2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개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나토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현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과 나토 간 교류에 주목한다며 일본이 역내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자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나토의 도발적인 발언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토 31개 회원국은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비회원국도 참가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나토 동지는 유엔 헌장 아래 허용된 집단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움직임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24일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브리핑에서 유엔사가 월북한 주한미군 킹 이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과 정전협정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를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월북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킹이병의 구금 등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JSA 견학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점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